본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증해 주시면서 언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것을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은 약속의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1절부터 6절까지 주어지고 있고 두 번째 약속인 땅에 대한 약속이 7절부터 21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언약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 선민의 태동과 또 그 선민을 위한 가나안 땅의 수여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되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이 도상 중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연장선상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오늘 맺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언약의 재확증에 대한 말씀이 총 창세기의 일곱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왕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두 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약속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잠시 잠깐의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사용된 부정적인 표현이 히브리어 알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마음을 끊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즉시 제하여 버리다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믿음의 대상들에게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거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손의 약속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전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후사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벌써 제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자녀가 없는데 내게 무슨 상급이 더 이상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제시하여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안은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후일에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많은 협상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친절하십니까? 예,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면서 다정하게 또 다감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의 답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즉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예, 온전하지 않는 믿음이죠. 약간 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으며 이 믿음은 앞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약속으로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면 두 번째 약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불평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을 공식적으로 절차를 맺어서 이제는 이룰 것인데 이런 언약 절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 갱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완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담보를 스스로의 담보를 걸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이렇게 주시자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의 표징을 얻은 것과 같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친절하실까요? 불친절하실까요?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 체결 절차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과 관련돼서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들을 준비시키셔서 그것들을 쪼개어 놓게끔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언약을 위한 이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런 언약 절차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있어 왔던 언약 체결 관행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 시에 이렇게 준비된 이 재물들을 쪼개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갠 재물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 바로 고대 이 관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이 언약을 하였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과 같이 언약을 어긴 자가 쪼개어지게 되는 것, 이러한 퍼포먼스를 행했던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르다, 쪼개다라는 그 어원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유래하였습니다. 해가 진 후에 깊은 어둠이 임한 중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해가 막 지고 어두움이 임할 때, 즉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이죠. 연기라는 화로가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할 때 연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화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할 혹독한 고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화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연기와 화로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또 화로와 연기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횃불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연기와 화로와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고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불과 연기와 횃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좌절해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에는 분명히 양 당사자가 쪼갠 재물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 이행을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당사자 간에 쌍방의 이 평등한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는데 이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격체인 불완전한 존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책임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책임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00년에 걸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억류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들이 4대에 걸쳐서 그 억류를 당한 이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로 400년이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역사적인 정확한 숫자는 43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태동시키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조차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가정을 통과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은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명확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모든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처럼 약간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통치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컸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조차도 이 유브라데스 강까지는 차지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아래에 보면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리키는 지역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언약을 주시고 미래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과 방불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역시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서 또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믿음의 성도의 완성인 거룩한 성화의 가정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의 건설 업계에서 최근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미국 그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팀 하스라는 회사입니다. 건축회사입니다.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의 사장 이름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팀 하스입니다. 그는 한국인이었는데요.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입니다. 12살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 유펜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어렵기로 소문난 건축 디자이너 자격과 또 구조공학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9살에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 설계회사 워커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워커사에 있을 당시 그가 성공시킨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주차 빌딩 설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차장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범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숙자들의 은거지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국의 깽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이 바로 주차장이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자동차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동차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의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그 공간을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최초로 주차 공간을 밟고 멋진 건축 공간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팀 하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팀 하스가 어린 시절에 이 한국 전쟁 직후에 그는 부산의 용호동의 나환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서원하기를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 이런 서원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 하영록, 팀 하스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년을 봉사하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하겠다 하셔서 14년 동안 영호동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런 나환자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문둥병 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웃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학생들이 이 하영록을 보면 돌판매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환자를 14년이나 돌보며 함께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사람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형성되었던 가치관이 미래의 그 중요한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삭막하기만 했던 공간을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음침한 공간을 한밤중에 여자 혼자 있어도 안전하고 기분 좋은 곳으로 디자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상점과 사무실과 주거공간과 결합한 아름다운 주차 복합 빌딩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적이고 또 쾌적하며 소비활동까지 겸할 수 있는 기능적인 미래지향적인 주차 빌딩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내노라는 모든 설계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어떠십니까? 행복할 것 같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고속도로와 같은 20, 30대를 보내었습니다. 좋은 명문대를 가고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의 임원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던 그때 그가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위해서 심장병 때문에 의식을 잃습니다.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거하게 됐던 것이죠. 미국 이민을 오기 전에 14년 동안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민 온 후에도 아버지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하셔서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그때에 심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드디어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 5개월 만에 새로운 심장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장을 기증받는 상황 속에서 수술을 앞둔 전날 한 응급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틀 내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라는 것이 그 심장병 병동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담당 주치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심코 팀 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에 같은 사이즈 그녀에게도 딱 맞는 심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의사가 센스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심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식 심장을 그 심장 이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티마스는 지난 2년 동안 또 2년 5개월 동안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가운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였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생기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심장이식을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일주일 살 수 있다고. 근데 그녀는 며칠이요? 이틀. 주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마스는 자신의 받아야 할 이식해야 될 심장을 새로 입원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적같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생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연장이 되어서 한 달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심장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34살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이식수술을 받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며 기적과 같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래가 보장되었던 워커사를 나와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 경영 철학가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팀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하며 기능이 뛰어난 주차 빌딩을 설계하면서 이 건축 설계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IMF 때도 직원들을 한 명도 자르지 않고 함께 모든 고통을 분담하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의 얼마 이상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투자하며 지금도 훌륭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팀 하스는 미국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들, 이민을 와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이 수상했던 상이 바로 이 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또 그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팀 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국가적인 재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 땅의 위기와 또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모든 미래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또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과거의 고난이 주를 위하여 받았던 핍박이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존귀한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